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한 해가 끝나고 또 한 해가 시작되면 우리는 평가를 해봅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것들은 가능하면 하지 않으려고 하고 내 인생을 변화시킨 그 한 가지를 붙들고 우리가 새해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죠.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저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선택한 것 중에 제일 잘한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좁은 문을 통해서 좁은 문을 통해서 좁은 길로 걸어온 것이 제가 가장 잘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일부러 제가 선택했던 문이나 길이 아니었고 제가 의지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다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왔고 또 좁은 길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길에는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참 많은 사람들도 아니고 소수의 사람들이 그 길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길에서 지금의 아내도 만나고 담임 목사님도 만나고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그곳에 있는 분들은 가진 것도 많고 능력도 많고 가능성도 참 많은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모든 기회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세상의 사람들이 보면 참 어리석어 보이는 그 길을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작 가장 위로해 줘야 될 것 같은 가족들에게서 버림도 받고 박해도 받고 또 자기에게 있는 그 기회를 말씀 때문에 다 내려놓는 이런 경우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고향에 내려갔더니 할머니들이 다섯 분이 살아 계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동네에 한 49 가구 정도 되어서 제가 다니던 시골 초등학교 학생이 50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갔더니 학교가 폐교됐고 동네 어른들은 다 돌아가시고 할머니들이 딱 다섯 분 계셨습니다. 이 할머니들은 과거에 저의 핍박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살았지만 그래도 장래가 보장된 이런 청소년이었습니다. 제가 시골이었지만 반장도 10년 했습니다. 전교회장도 했습니다. 학생들 중에는 요새 말로는 핵인싸 친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모님이 저를 그 시골에 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소 팔고 논 팔고 우리 아버지는 손까지 다 잃으시면서까지 저를 진주라는 곳에 유학을 보내줬습니다. 그곳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리 형님하고 저하고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왔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던지 그 당시 형제가 서울 두 명 서울에 있는 대학교 다니기 힘들었습니다. 어부이면서 농부인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우리 아버지가 아들 둘이가 서울에서 학교 다니니까 읍장도 우리 아버지 앞에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은 장에 가면 항상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셨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서울에 와서 공부를 하고 인류 대기업에 갈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제 사정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제 길을 막으시면서 다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저희 어머니는 이런 겨울철이 되면 섬진강에 한 20cm 정도 예전에는 얼음이 얼었는데 몽둥이로 깨고 막 장화 긴 거 신고 거기 얼음 속에 들어가서 조개를 잡았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걸 다 도와드리고 같이 했기 때문에 시골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없는 사람들의 이 힘듦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 올라왔던 거, 진주로 가서 공부를 열심히 했던 이유는 이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불쌍해서 돈 많이 벌어서 잘 되려고 서울에 왔던 거거든요. 이런 상황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 하나님이 이런 상황 다 아시면 잘 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기업도 보내시고 잘 되게 해야 하나님이죠. 그렇게 믿으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사람의 인정, 사람의 사정, 사람의 형편 이것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랬더니 동네 아주머니들이, 제가 예전에는 가장 동네에서는 근면 성실하며 얼음을 앞장서서 깨고 아주머니들을 들어오게 했는데 그거 다 알고 있는 분들이 제가 천하에 맞아 죽을 사람으로, 불효자식으로 낙인 찍어서 제 친구들도 제가 서울 가서 죽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혼식에는 아무도 안 오더군요. 제가 뭐 크게 잘못한 거 없게 생겼지 않습니까? 전 말씀을 따라서 걸어온 것밖에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그 길을 들어갈 때 나중에 너가 이런 고난과 핍박을 받지만 너를 통하여 모세와 같이 그 민족을 구원할 거다. 근데 할머니 다 돌아가시고 다섯 명 남아서 아주 그냥 힘도 없으시고, 옛날에는 욕쟁이에 싸움쟁이에 얼마나 그렇게 강했던 분들인데 힘이 빠져가지고 동사무소에 모여가지고 같이 밥해 드시고 계셨습니다. 제가 거기에 가서 한 분씩 한 분씩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드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들이 다 서글피 우시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좁은 길로 와서 주님과 동행할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사람들처럼 넓은 길로 가게 하고 넓은 길로 가서 잘 되게 하려면 왜 하나님을 굳이 믿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 우리가 볼 때는 소망도 없는 길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길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반드시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신 우리 하나님의 초청 앞에 좁은 문과 좁은 길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보고자 하는 것은 좁은 문과 넓은 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새벽에 정희준 전도사님이 제가 할 걸 다 했습니다.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맨 먼저 어떤 출입구 문을 통하여 그 길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문을 선택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문은 말 그대로 어떤 곳에 들어가는 입구지요. 입구. 반드시 그곳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문이 많을 것 같지 않습니까? 수원 화성도 보니까 문이 11개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영적인 문, 우리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은 딱 두 개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 문이 바로 좁은 문과 넓은 문입니다. 그 문을 열면 목적지가 바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 문을 딱 열면 보통은 여기가 뭐 화장실인지 아니면 거실인지 부엌인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앞에 준비한 이 두 문, 우리가 가게 될 이 두 문은 열어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먼 길이 나오고 그 길이 끝에 다다랐을 때만이 이 길이 어떤 길인지를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을 잘 선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에 어떤 문을 선택해도 결과가 똑같다든지 아니면 결과가 비슷하면 어떤 문을 선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가끔씩 저기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저는 경남 하동에 사니까 경남 하동으로 밑으로 쭉 차를 끌고 가다가 제가 잘못해서 경상도 제일 남단으로 가야 되는데 전라도 제일 남단에 있는 해남으로 가도 큰일 난 겁니까? 큰일 난 거 아닙니다. 다시 돌아오면 되죠. 해남에 간다고 막 깡패가 저를 때려 죽입니까? 그런 일은 없죠. 그런데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은 다르다라는 거죠.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한 길은 끝에는 사망과 또 지옥이 기다리고 있고 또 한 길은 생명과 천국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이 동사, 이 동사를 우리나라 말로 보면 13절에서는 들어간다, 14절에서는 찾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사들은 원어에서는 현재 능동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지속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하면 학습 효과를 통하여 그 길은 절대로 가지 말아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사망으로 인도하는 이 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갔습니까? 한두 명이 아니라 엄청난 사람들이 그 길로 갔습니다. 그러면 지금쯤에는 그 길 앞에는, 그 문 앞에는 한산에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죠. 파리떼만 날리고 그곳에는 폐쇄해야 정상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갈수록 교육 수준도 높아지고 요새는 챗GPT가 제미나이 같은 게 엄청난 고퀄리티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많은 사람이 옛날보다 학력도 높으며 아는 것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쯤에는 사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 앞에는 아무도 없어야죠. 근데 오늘 이 동사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실상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 문 앞에는 사람들이 차고 넘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그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습니까? 수천 년 동안,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했다고 하면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앞에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야 됩니다. 압사당할 정도로 사람이 많아서 아, 왜 이렇게 사람이 많냐?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반대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찾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이것이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과거에도 일어났으며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으며 미래에도 끊임없이 우리의 이 신앙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서는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뛰어난 이 기술 문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길로 그렇게 갔으면 가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좁은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좁은 길에는 사람이 없고 좁은 문 앞에는 사람이 없고 아주 소수로 있으며 넓은 문 앞에, 넓은 길에는 사람이 북적거려서 정말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쓴다라는 사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조상들이 했던 사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과거에 사망에 이르렀던 사람들이 했던 일을 반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길로 갔는데 내가 열심히 70평생 80평생 살아서 다시 사망의 길로 간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과거의 사람들이 그런 길로 가다가 다 사망의 길로 가고 오늘 이 생명을 주시는 좁은 문 앞에 사람이 아주 극소수라고 할지라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눈이 떠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귀가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속지 않는 것이죠. 가장 귀한 가치,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내 인생의 목표와 목적,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렀던 그것이 여전히 우리의 추구하는 가치고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하면 나는 사망 가운데 있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네. 이전에 사람들이 가서 사망에 이르렀던 그 길이 아니라 비록 적은 사람이 부족할지라도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생명이 있는 그 길을 선택해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9절 10절에서는 그런 구체적인 예를 말하고 있죠. 아브람은 롯에게 아주 특별한 은혜를 줬습니다. 오늘 롯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또 아브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진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심으로 인하여 좁은 문으로 초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롯은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갈 때 자기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에게도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아브라함의 양떼 또 롯의 양떼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목자들끼리 막 싸우는 겁니다. 이게 내 양이다, 이게 네 양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싸우는 거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자기가 연장자이며 자기가 이 조카 롯을 데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롯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게 되죠. 그것이 창세기 13장 9절 10절에 나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선택권을 먼저 주죠. 10절에 말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눈을 들어서 본 겁니다. 자기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눈으로 볼 때 아름답고 넉넉하고 물이 많았던 이곳을 요단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이곳이 바로 결국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게 될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자기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까지 왔지만 넓은 문을 통하여 넓은 문으로 들어감으로 나중에 간신히 부끄러운 그런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넓은 문을 선택할 것인지, 좁은 문을 선택할 것인지 끊임없이 이런 보이지 않는 전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사람은 아브라함은 가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75세가 되도록 의지할 것도 없고 붙들 것도 없고 가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약속의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좁은 문 안에 있는 넓은 문 안에 있는 그 넓은 길, 좁은 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 넓은 길이 쫙 펼쳐집니다.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협착한 길이 쫙 펼쳐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잘 모르죠. 이 길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근데 이 말하고 있는 오늘 이 동사들을 잘 보면 어떤 길은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길이고 어떤 길은 하나님이 잘 디자인해 놓은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협착하다라는 말은 이 원어로 잘 해석해 보면 오직 이 동사만 완료 수동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현재까지 계속 지속되는 상태인데 그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이 길은 이미 누군가에 의해서 압박되고 좁혀지고 막 협착되어 있고 이런 상태로 만들어졌는데 지금도 계속 그 길이 그런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좁아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디자인된 것이죠. 그 디자이너가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 오직 좁은 길, 이 길만이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시고 지으셨으며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길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넓은 문을 가든지 자기가 선택하여 넓은 문으로 가든지 아니면 말씀에 이끌려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이 길로 가든지 선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디자인된 길이기 때문에 생명의 길을 가려면 우리 자신의 뜻과 우리 자신의 계획과 또 우리의 자신의 방식과 많이 부딪히게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길을 가려고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자기의 뜻, 자기의 계획, 자기의 지식, 자기의 방식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굴복해야 그 길을 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나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그 길을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된 길을 걸어가는데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누가 그 길을 가장 걸어가기를 힘들어하고 누가 그 길을 가장 회피하고 누가 그 길에 나와서 넓은 길로 가겠습니까? 돈이 없거나 지식이 없거나 건강이 약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 좁은 길을 못 가는 게 아닙니다. 그 길을 가기를 가장 힘들어한 사람은 누구냐면 자아가 죽지 않고 강한 자만이 이 길을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과 계속해서 부딪힐 것이고 자신이 깎이고 깨지고 또 죽어야 하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반대로 자아가 죽으면 죽을수록 이 길을 가기가 굉장히 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헬라 원문을 보면 이 폴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많다가 아니라 압도적인 다수다. 거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좁은 길을 찾는 자가 적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원문으로 보면요. 극소수다.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100명 중에 99명이 넓은 길로 가고 한 명만 좁은 길로 간다라는 그 의미 이상인 것입니다. 1000명 중에 999명이 넓은 길로 가고 한 명만 좁은 길로 간다라는 그 이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압도적인 다수가 과거에서 현재까지 그리고 미래에도 계속해서 넓은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넓은 길을 선호하겠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추측해 보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곳에서는 자기 자신이 자아가 왕노릇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 구상한 이 껍데기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아가 깨지고 자아가 부서지고 죽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여전히 왕으로 그곳에서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자존심 상하며 욕하고 자기의 생각과 뜻과 다르면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은 누구도 그 사람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그렇게 사니까요. 하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죽는 것도 없고 낮아지는 것도 없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좋은 길입니까? 얼마나 평안한 길입니까? 그러니까 이탈률이 없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가면 종착역이 무엇입니까? 사망 아닙니까? 영원한 사망 아닙니까? 그럼 중간에 나와야 되죠. 중간에 눈치를 채고 나와야죠. 근데 왜 못 나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 환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못 나오는 겁니다. 언제까지? 죽기 일보 직전까지. 사망이 눈앞에 있는 그곳까지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강한 자아를 주장하면서 끝까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좁은 길을 안 가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길은 자아가 철저히 깨지고 죽고 낮아지고 자존심도 상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그런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길을 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는 동안에 겉사람은 낡아지죠. 깨집니다. 강한 자가 약해지며 호랑이 같았던 자가 고양이 같이 되며 과거의 모습과 정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과 고집과 또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의 죄성과 이게 부패하고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현재 수동분사로 되어 있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자아와 겉사람이 이 길을 가는 동안 죽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죽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이것이 이 길의 특징인 것입니다. 오직 좁은 길의 끝에만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넓은 길, 그 길은 편하고 좋고 자기의 자아가 살아서 자기의 뜻대로 하고 있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절대로 그곳에서 이탈하지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생의 큰 사건,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 또 질병, 자기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어떤 이런 큰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를 다 그 넓은 길에서 좁은 길로 나오도록 도와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그 넓은 문을 가고 있으면서도, 넓은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끝까지 사망의 문 앞에, 사망의 이 심판 그 앞에 가서도 모르는, 오직 우리가 연약하지만 또 배운 것이 없지만 부족한 것이 많지만 오직 생명이 있는 이 좁은 길로 가는 우리가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오늘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보고자 하는 것은 좁은 문, 좁은 길의 신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시작점인 문을 지나서 또 끝없이 펼쳐지는 그 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열매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장차 벌어질 실제로 일어날 일입니다. 사람들이 찾고 구하는 것을 과거에서 지금까지 했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매우 적었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도 매우 적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소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런 행진을 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것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믿음과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길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신앙의 원수와의 싸움을 이기고 마지막까지 걸어가야 될 이 길인 것을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부를 때 좁은 문으로 부르시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길 끝에만 생명이 있고 그 길만이 예수님이 친히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도 자기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의 힘으로는 그 문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상황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상황을 어렵고 깨지고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때 우리가 의지할 게 없어서 너무나 참으로 부족할 때 그때 그 사람에게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주심으로 그를 생명의 문 또 좁은 문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이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때를 초월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경험과 이성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면 이해가 되지 아니하며 결국에는 넓은 문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좁은 문으로 초대하죠. 나이가 75세가 되었는데 자녀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참 과거에 대한 쓴뿌리와 상처와 아픔이 많았던 아브라함이 붙들 게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상황과 생각과 이 모든 것을 초월한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결국 최종적인 결실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의 영과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브라함이 처한 모든 형편, 상황, 한계 이것을 초월한 강력한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들리니까 믿음이 생겼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은 그 길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육으로 듣게 되면, 이 말씀을 혼으로 듣게 되면, 이 말씀을 지식으로 듣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욕으로 듣게 됩니다. 욕으로. 나에게 욕하는 거구나. 나를 놀리려고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들리게 되는 거죠. 내 나이가 75세이고 내가 평생 이곳에 살았는데 이 안전적인 터전을 버리고 어디로 가란 말인가? 그리고 나는 75세고 내 아내는 나이가 늙어서 이제는 애를 낳아봐야 얼마나 나을 거라고 그런 거짓말을 치시나? 딱 이렇게 혼으로 또 육으로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통하여 좁은 문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을 냉정하게 거절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자기의 상황과 형편과 또 생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그 말씀을 따라서 갔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사람의 본성으로는 하나님의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으며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본 적도 없으며 또 아브라함의 미래에 하나님이 큰 민족을 줄 것이라는 약속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스스로 그 길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현재 나에게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이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힘으로 절대로 들어갈 수 없었던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헤븐의 모래 같고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은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말씀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순종의 자세로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격 훈련의 신앙. 오늘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에 들어가면 목적지가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죠. 그 후에는 실제적인 훈련이 좁은 문에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협착한 길이라 이렇게 특징을 말하고 있죠. 협착은 아주 좁아서 간신히 두 사람이 간신히 지나갈 수 있는 이런 길을 말합니다. 서로 부딪히면서 인격이 인격을 만나면서 강한 것들이 갈리고 강한 것들이 쪼개져 나가고 강한 것들이 죽는 이런 인격 훈련을 받아야 하는 곳이 바로 이 좁은 길이라는 곳입니다. 넓은 길은 넓기 때문에 자기만의 공간이 존재합니다. 이거는 내 공간. 내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진짜 모습을 숨길 수가 있는 것이죠. 적당히 연기만 잘하면 됩니다. 얼굴에 값비싼 화장품을 바르고 값비싼 옷을 입고 높은 학위와 또 경제적인 물질과 이런 걸 가지고 자기의 그 확보된 공간 가운데 가만히 있으면 다 존경하죠. 다 고상하다고 말하죠. 다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공간이 확보되고 넓은 곳에 있는 사람은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는 것이죠. 외식하는 겁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것들이 터치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로는 그 안에 온갖 더러운 것, 온갖 상처와 온갖 썸뿌리와 온갖 저주가 그 안에 가만히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심판받을 그때까지. 그 실체가 들추어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넓은 길로 가는 동안 그들은 완전히 속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모습은 거룩하고 눈으로도 그게 확인이 되죠. 비싼 시계, 비싼 것들, 좋은 것들, 온갖 사치품으로 나를 다 포장하고 이 세상의 학위와 이 세상의 높은 직위와 그런 것들로 다 포장해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있는 썩어 문드러지는 죄와 상처 또 악한 것들 이것은 회개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여전히 쌓고 있으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없으며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영원한 심판과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종교인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올 수 있는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이 주신 분이죠. 예수님 자체가 좁은 문, 좁은 길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가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줄 때 또 그들에게 갈 때 이들 자기의 문제, 자기가 누구인지를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들 안에 숨어있는 실체가 드러날 수 있도록 다 드러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종교인들이 오랫동안 평안히 살아왔는데 예수님 때문에 몹시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들은 겉은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외식 포장하고 있었지만 연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외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포장했지만 그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겉으로 사람이 볼 때는 옳게 보였지만 안에는 온갖 외식과 불법이 가득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이 이런 더러운 실체를 숨기고 안전하게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에 머물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제일 싫어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협착한 곳이죠. 내 속에 숨겨져 있었던 나의 더러운 실체가 다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교회도 많은 분들이 오시죠. 교회에 왔다고 다 좁은 길로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상처와 아픔이 드러날까 봐 꽁꽁 포장하고 셀모임 할 때 우리 집에도 못 오게 하고 왜 그랬습니까? 자기가 거룩하고 문제없는 사람, 좋은 사람, 나는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러려면 넓은 길에 가야죠. 거긴 지금 넓은 길에 있는 상태가 그런 겁니다.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고 또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날 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좁은 길과 같은 공동체, 좁은 길과 같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잠언서 27장 17절에서는 이런 강한 사람들을 하나님 어떻게 준비시키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새롭게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잠언서 27장 17절에서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이런 강한 사람들을 널찍한 곳에 이렇게 두면 거기서 대장 노릇하죠. 왕 노릇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죄가 여전히 그 안에 왕 노릇하면서 결국에는 심판으로 가는 겁니다. 회개 기회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그의 사랑하는 사람을 넓은 길, 자기의 공간도 있고 자기의 어떤 고상함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그 사람 안에 있는 강한 것들을 깨트릴 수 있는, 그 인격을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는, 준비시킬 수 있는 곳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둬도 되는데 우리를 누구나 다 싫어하는, 자기가 죽고 낮아지고 깨지는 것이 얼마나 싫습니까? 그럼에도 왜 이런 길로 가게 하십니까? 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끝이 있기 때문에. 그 끝에서 이 길을 통과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서 그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준비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그런 공동체, 또 그런 곳에서 살아갈 때 내 누추하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더 넓은 공간을 마련해가지고 이 공간에 가서 잠깐 숨어 있으라, 이곳에 가서 좀 쉬어, 이렇게 하는 법이 없죠. 더 센 사람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피할 수 없는 곳에 우리를 둡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부족함이 나타날 때 요한일서 1장 8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드러날수록, 또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수록, 우리의 포장된 모습이 드러날수록 하나님은 죄의 자백과 고백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생명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의 그 신앙 세 번째는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입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의 특징은 자아가 죽는 것이죠. 자아가 산산이 부서지고 깨지고 또 약해지고 내동댕이 쳐지고 그런 곳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봤던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이 처음부터 끝까지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아가 죽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약속의 문, 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붙들어야 했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안에 오랫동안 형성되어 있는 패배주의, 자기의 경험, 오랫동안 살았던 이 인간적인 정들 이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좁은 길로 들어가도 그곳에 힘들게 왔으면 막 널찍한 곳을 마련해서 편안하게 쉬게 하셔야 되는데 안 그러시죠? 오히려 더 협착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기획하셔서 그곳을 지나가는 동안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수치, 우리의 연약함 이것들이 다 드러나게 하심으로 자아가 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길은 죽음을 통하여 생명을 얻는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도는 세상의 사람들이 감히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입니까? 미련하게 보인다.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미련하다는 말이 원어적으로 보면 이런 말입니다. 단순히 어리석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요. 훨씬 더 그 수준을 넘어선 거죠. 정신이 나갔구나. 이런 아주 강한 비웃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에 보면 바보가 나오는데요. 바보의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망할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좁은 문, 좁은 길로 이 가는 사람들을 보면 아, 바보 같은 사람들. 바보 같다. 진짜 정신이 나갔다, 네가.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이죠. 천하에 저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딨냐. 저 혀를 차고 완전히 정신이 나갔구나. 이렇게 끊임없이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자기 동네에서 나왔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유, 믿음이 대단하다. 가서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아유, 참 늙어서 주책이다. 지금까지도 실패했으면서 미쳤나 보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좁은 길로 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것이죠. 누가 진짜 바보입니까? 누가 진짜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십자가의 도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은 뒤에 말하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은 왜 그 길로 계속 가겠습니까? 바보라서 그렇겠습니까? 그 길로 가는 사람들만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계속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누구든지 자기가 세상에서 지혜로워서 오늘 십자가의 방식으로 좁은 길로 가다가 예수님 때문에 자아가 산산이 부서지고 죽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불쌍하다,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를 잘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진짜 알 것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이며 자기가 없인 여기는 그 사람은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로 들어가지만 오직 지혜롭다고 하는 그 사람만이 사망의 길로, 사망의 끝에 머물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가게 될 두 개의 문과 두 개의 길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문, 어떤 길로 가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자아가 왕노릇하고 내 자아가 숨겨져 있고 나의 공간이 많은 이런 길이 편하다고 해서 그 길에 머물고 있으면 결국 끝은 사망인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낮아지고 깨지고 겸손하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빛 가운데로 나가는 이 길은 힘들지만 그리스도가 인정하는 생명이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면 외롭지가 않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좁은 길로 들어갔을 때 그 길을 가는 사람들,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아가 산산이 부서지고 죽었기 때문에 출신은 다르고 또 배경은, 살아온 배경은 다를지라도 같은 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그곳에서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진정한 자기의 목자가 거기에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생명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며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낡아지지만 그 길을 갈 때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이것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계속 들어가라. 오늘 우리에게 이 명령하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그 길 끝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